신앙의 삶에는 진리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앙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주님 아닌 또 다른 우리를 이끌고 격려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기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귀중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사죄의 은총만이 아닌 구약과는 다르게 성령이 그에게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미의 내용은 바로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약속, 이종배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도의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제자들 속에 그리고 우리들 속에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또한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의 귀중성도 말했지만 왜 유익한가 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요한 1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었고요. 연이어서 27절에 다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들고 있지만은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났을 때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교될 수 없는 유익이나 약속을 모르고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바울의 묻는 말에 이런 어리석음 속에 신앙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귀돈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두 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해서 참으로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사람이든지 말씀을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본문의 상황처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회복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온 생애가 걸린 문제입니다. 또 신앙의 성패가 좌우될 만한 과제입니다. 성령이 계심으로써 우리 신앙의 삶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함으로써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함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죠. 6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더 두려운 문제는 성령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를 칠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정할 수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던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시대 속에 경계를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장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이런 무지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 속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신앙의 초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과제로 모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육신적인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차제에 경계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운동이나 치유를 다루면서 방언이나 진동과 함께 너무 요란하고 무질서한 부분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교훈을 다루려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의 인격적이고 위로하시는 부분이 너무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만 이야기하면 요란하고 시끄러운 상상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제가 갖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성령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입니다. 신앙적 어리석음, 신앙적 무지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하고 아주 말을 잘하는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자신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케도냐를 거쳐서 에베소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만난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서 정확한 신앙적인 바탕이나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당시는 바른 신앙적 지침인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앙적 기준이 정확하게 각 교회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상황 아래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앞에서 경계했던 대로 오늘날에도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교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고루 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하고 어떤 부분만이 강조적으로 익혀진 사람들의 성경 이해의 한계가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데 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믿을 때가 언제부터인지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심을 당연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답변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힘겨운 의미 없는 투쟁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답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던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채워졌지만 아볼로 같은 경우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따름이라.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아볼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오늘 반응하는 이 사람들처럼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세례가 오실 메시아를 맞을 회개를 초청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푼 것이 예수님보다 먼저였지만 그것은 구원에 약속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의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런 세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고 이것을 비교한다면 복음 시대에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기록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도 기록되고 있지만 이거 역시 구원의 세례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명령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없으셨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을 고백한 우편강도는 왜 세례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느냐? 이것은 솔직히 어거지입니다. 그때는 세례의 명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례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지요. 왜? 그 효력이 없이는 이 세례의 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이치조차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 상반절에 물었던 바울에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질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3절 상반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이 뒤에 질문이 앞에 질문을 설명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세례가 성령을 받는 조건이며 어떤 세례라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세례인가도 알게 되는 교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할 때 과연 어느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가 하는 바른 이해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질문들이 여기에 대한 혼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혼란과 무질서에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두 질문은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고 믿음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악과 더러운 죄인인 사람 속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절대로 함께 계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사람에게는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와 악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성령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의 일생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런 약속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사주셨다고 하는 것까지 덧붙이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죄인된 사람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되는가, 즉 예수님의 희생이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씻는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대로는 물 속에 장사되는 침례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를 씻는다는, 죄를 없이 한다는 약속은 적어도 세례 외에 성경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행전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즉 성경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의지나 기분에 상관없이 성령은 거하실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 오순절날 이 땅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서 난 대대의 자녀 또 하나님께서 장래 구원하실 모든 먼데 사람 즉 미래의 약속을 누릴 모든 사람에게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바울은 보다 분명한 믿음 속에 들어오는 방법을 로마서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분수령 같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을 통한 약속도 다르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는 바울에게 그들이 한 답변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그 목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을 4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몫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차지입니다. 오순절날 예수교를 증거한 베드로의 메시지에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의 모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이죠. 말씀을 받는 자세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됨을 깨달았다면 즉시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단계에서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5절 7절에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배웠던 그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순종을 여기서 보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 이전에 요한 후수나 보헤미안 형제단, 요즘은 메노나이트라고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유아 세례는 성경 속에서 볼 때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다시 세례를 받았다고 아나바티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에 익숙해 있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당시 기득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반항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5절 그랬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으로의 모범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것으로 완벽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에서 베드로 사도가 확인해 줬기 때문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약속은 여기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인침으로 성령의 선물은 이미 약속대로 그들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소화해야 할 내용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6절 상반절에 그랬다는 거죠. 이 논리나 약속이 확정되지 못한 신약 성경 이전의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고 그러한 증거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하는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요즘은 꼭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이를 확증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던 빌립의 사역에도 나타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성령의 내리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를 함으로 내리는 내용을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분명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라야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 후에야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영적인 가르침을 베푼다고 하면서 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시행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다른 세상 지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일깨워주심으로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겪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해. 그런 다음에 내가 가르친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의 철학, 지식 외에 더 이상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 관계없이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 세례가 먼저이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늘로부터 거듭난 그들에게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순차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거듭나지 못한 죄인 그 자체로는 하늘의 이치를 아무리 가르쳐봐도 영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메오에게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면 반드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을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세례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이런 신앙적 초보적인 단계조차 바로 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러한 삶의 증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 주는 것들을 도말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은 꼭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고 괴이한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기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께 비로소 이해가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